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에서 내린 단비와 같이 또 이슬같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적셔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늘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로 나아가서 늘 지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온전한 화목의 관계로 늘 유지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둘째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성별되어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늘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이 주어졌는데 그 규정들 가운데는 겉모습만 보아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단장할 것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면 나시린 된 사람에게 머리에 삭고를 대지 않아서 긴 머리를 유지하게 하신 것도 그 모습만 봐도 저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알려진 자기의 신분이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행동과 말을 더 조심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을 때에도 옷수를 길게 하라고 가르치셔서 지금도 그런 복장들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실 한 가지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이 구별될 수 있도록 살아라 하는 것이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를 통한 거룩한 모습 유지를, 또 11장 이후에서는 성별된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 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아침에 16장에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속죄일을 지키라는 것, 죄사함 받은 백성 되었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살아라 하셨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레위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기 전체의 주제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인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참 사랑의 본체이시니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인데 우리가 그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유지를 위해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역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규정들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9절 말씀 이하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들을 여러 가지 많이 제시해 주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의 모습 유지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물론 이렇게 겉모습에 대해서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 둔 것이 훗날은 이것이 너무 겉으로만 지키는 것으로 변질되어서 형식주의나 외식에 빠져버려서 많은 비판을 받고 또 문제를 만들기도 했지만 원래 하나하나 생활에는 규정을 주실 때에는 그 생활에 드러나는 규정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어떻게 생활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말씀이 원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늘 유지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9절 말씀 이하에 보시는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규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째가 경제 생활에 대한 규정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추수를 할 때에도 한 번 추수하고 모퉁이에 남아있는 곡식을 두 번째 가서 베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인이 주워 가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남겨두라 하셨습니다. 추수를 날 때 한 번 열매를 딸 때 한 번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거마저 따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를 딸 때에도 포도를 딸 때에도 한 번 수확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지 그것까지 다 주인이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의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와 같아서 자기 소유가 없는 극빈의 이웃이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배려하고 양보해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극단의 가난에 처해 있는 생존 위기의 사람들이 이웃의 배려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도움을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 공동체의 특징임을 말씀하십니다. 경제생활에 대한 또 하나의 규정은 11절 말씀인데 도둑질을 하거나 속이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활동에 나가는 상거래 행위에 있어서 서로 속이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쳐서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야 가난한 사람들이 잘 보호받는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도둑질 나거나 속여 취하거나 거짓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로 금지하셨습니다. 이런 정신은 구약 성경 도처에 나타나 있는데 잠언 16장 말씀에서도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렇게 가르치셔서 경제생활의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룩한 백성 이야기를 하면서 돈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경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조금은 세속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생활의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의 부패가 생기면 사회 전체가 부패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릇된 풍토가 생겨나게 되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더 극단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의로운 경제생활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경제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원칙은 첫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눔을 잘 실천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정한 이웃을 대하는 경제적인 태도를 가르쳐 주셔서 깨끗한 수입과 나눔의 실천이 거룩한 백성의 경제생활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둘째로 지적해 주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13절 보시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권의 삭설 그 다음날까지 지불하는 걸 연기해서 그 사람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들에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할 때 만약 담보로 잡았던 마지막 남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 겉옷인데 그 겉옷을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어서도 그 사람 해가 질 때까지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그냥 그 담보물 돌려주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이라는 것은 그가 생활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잡고 있어서 그 사람의 생존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성경 도처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또는 보지 못하는 사람의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아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많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 장애인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못 듣는다고 해서 그를 욕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 의도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제도를 만들고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지 약한 사람들이 더 살기 어려운 사회를 만들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 앞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을 두어 고통스럽게 만들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듣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해서 그 사람 인격을 주변에게 모독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 인간에 대한 모욕일 뿐만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풍토를 더 거칠고 포악하게 만들어 나가는 잘못된 마치 전염병과 같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릇된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이 약한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사회 속에는 홀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난한 분들이나 신체적인 또 마음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탈북하신 분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또는 다문화 가족들이나 우리의 특별한 배려와 돌봄이 있어야 이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때 우리 이웃들이 많이 외국인 근로자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와 있는 분들이 평안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여러 제도적인 배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공동체들은 정의롭게 내가 받았으니 주고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고 하는 공정함을 넘어서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들의 더 차원 높은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새 계명은 문자적으로만 계명을 지키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속여 빼앗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또 소유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말합니다. 내 이웃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짓말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가 존엄하게 보존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그 앞에 걸림돌 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들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더 높은 차원의 윤리적 수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의미하고 그래야 거룩한 백성답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나사로들을 외면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나사로들을 외면하는 것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더 연약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그 모습만 보아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이웃이 발견하게 살아야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웃관계의 대원칙을 설명해 주는데 18절 말씀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원래 그 말씀은 내가 무엇을 내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한 율법사에게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셨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 말씀이 옳다. 가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도로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새로운 윤리의 지침을 새로운 신앙인 삶의 지침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 대한 깊은 관심 그에 대한 자기 희생 그리고 책임의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 어떤 종교적인 황골경에 도취되어 버린 그런 종교적인 도취된 감정 속에 나라지점을 느끼는 것이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책임을 가지고 주변의 이웃에게 대한 무한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는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해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훌륭한 음악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내가 훌륭한 음악가요라고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악을 연주해야 훌륭한 음악가인 것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우리는 성별된 선민입니다라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은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입증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날마다 증명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방법을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다문화 가족들, 우리 사회에 기대어 살고자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섬기고 보살피는 정성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날마다 실천으로 증명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의 길을 오늘도 걸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거룩한 백성임을 느끼도록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